육체로 오신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앙의 대상이자 이 시대 전 세계 인구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앙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예언을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도 예언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신앙하는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에 대한 예언도 초림 때와 같이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기독교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종교다. 기독이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다. 성경에는 구원자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그중 하나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다. 기원전 700년경 기록된 이사야서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 즉 사람으로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 이 예언을 성취한 분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성육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은 대체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당연히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으로 임재할 수 있다.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등장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구약 시대 여호와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앞에 행인으로 나타나 음식을 드셨으며 신약 시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아기로 탄생하셨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육체로도 나타날 수 있다. 아브라함 앞에 행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창세기 18장 1에서 2절.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에서 21절.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성화나 영화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수려한 외모와 신비감을 두루 갖춘 모습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기록과는 거리가 멀다.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예수님의 외형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고 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초인적인 메시아를 염원했던 유대인들이 정작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중 하나다. 예수님의 생활과 환경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만 바라보다가 그토록 염원했던 구원자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성경 예언을 바라보았던 사도들은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 예수님의 모습, 생활과 환경. 수세기 동안 서구 문화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깨 길이의 장발, 파란 눈을 가진 백인이었다. 4세기부터 비잔틴 제국의 문화가 동방교회에 영향을 미쳤는데 비잔틴 예술가들은 강하고 권위 있는 로마 판테온 신전에 있는 신들의 모습을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차용했다. 6세기 즈음 어깨 길이의 장발과 수염이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리스도 판토크라토르가 등장했고 이후 르네상스 시대의 휴머니즘을 배경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예수님을 그려낸 예술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르네상스 문화는 20세기 서구 사회에 예수님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상업 미술가 워너셀먼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이 대표적이다. 이 그림은 스테인드 글라스, 반력 등의 이미지로 사용되며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4세기부터 등장한 긴 머리와 수염난 예수의 이미지는 그리스와 로마 신, 특히 전능한 그리스 신, 제우스의 표현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 시점에서 예수는 긴 옷을 입고 왕좌에 앉기 시작했으며 때로는 머리를 후광으로 둘러싸기도 했다. 예수의 얼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이처럼 예수님의 장엄하고 신비한 외모, 후광이 비치는 이미지는 오랜 세월 고착화됐다. 그러나 사람들이 떠올리는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습은 시대와 문화가 만들어낸 왜곡된 이미지에 가깝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외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마른 땅의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묘사되어 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 근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평범한 이들과 다를 바 없었다. 육신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며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다. 또한 예수님은 허기지면 음식을 드시고 먼 길에 지치면 잠시 앉아 쉬기도 하시는 등 의식주와 일상생활도 평범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화 등의 거룩하게 묘사된 이미지를 보며 그리스도를 신앙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은 보통 사람의 모습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신다거나 천대받는 세리, 창기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염원했다. 그러나 막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며 배척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초인적 힘을 가진 절대자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관념 속에 정형화해 놓은 모습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이방 족속에게 온갖 모욕을 받아오며 마음의 증오심과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게다가 유물론적이고 세속적인 사고에 젖어 있어서 가난한 메시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메시아는 상상할 수 없었다. 예언자와 선지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백성이 강인한 전사 같은 메시아를 꿈꾸었다. 무신론자를 위한 예수 이야기. 결국 유대인들은 그토록 열망했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여 배척하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자행했다. 당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만 쳐다보며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릴 때 메시아는 이미 탄생하여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어 가셨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성인으로 격상되어 있는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불렸다.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신앙한 까닭이다. 바울뿐 아니라 요한, 베드로, 빌립 등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켰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밝혔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 사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곧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다. 구원자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는 예언, 근본이 태초에 계신 분 즉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 이스라엘의 왕 즉 시온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예언 등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하여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공생애를 살아가며 십자가에 운명하기까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다. 다시 육체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다. 성경에는 인류의 죄값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을 통한 영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인들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없기에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류가 대속을 받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날 당신의 살과 피를 표상하는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 유월절을 세우고 죄사함과 영생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다음 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희생을 친히 감내하며 유월절에 하신 언약을 이루셨다. 구약 성경 미가서에는 말일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예언되어 있다. 즉,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할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것이다.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세워주신 진리는 새 언약 유월절이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새 언약 유월절이 폐지되었다. 초림 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이에 생명의 진리를 회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게 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재림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방법은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예수님의 육신적 면모를 바라본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자인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바라본 사도들과 성도들은 구원자를 올바로 영접했다. 이 시대 재림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경로도 오직 성경뿐이다. 성경이 구원자를 증거하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다. 초림 당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구원자로 증거하셨다. 침례 요한이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라고 물었을 때도 성경의 예언을 들려주셨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때도 예수님은 성경으로 당신을 증거하셨다. 성경에는 재림 그리스도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증표를 가지고 오시는지 예언돼 있다. 그중 핵심적인 증표가 바로 새 언약 유월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이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예언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25장 6에서 9절. 성경에서 사망을 멸하는, 즉 영생을 얻게 하는 포도주는 새 언약 유월절의 포도주뿐이다. 초림 이후 1600년간 사라진 새 언약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재림 예수님이다. 이 같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따라 성육신하셔서 새 언약을 회복하신 분이 안상홍님이다.